천국을 향한 기억, 길은 계속되리라. 길이 시작되는 문에서 저 멀리 길이 가는 곳까지 나는 그 길을 따르리. 내 힘 닿는 데까지 부지런히 발을 올리며 그 길을 따르리. 그 길이 더 큰 길과 합쳐질 때까지. 거룩한 로맨스는 매 순간 우리를 부른다.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친구의 웃음을 통해 우리를 초대하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에게 손을 뻗는다. 우리는 좋아하는 음악에서 거룩한 로맨스를 듣고 첫 아기의 탄생에서 그 이야기를 느끼며 바다에 떨어지는 태양을 보면서 그 이야기에 끌려든다. 개인적으로 큰 고통을 받을 때 예컨대 아기가 아프다거나 이혼을 했다거나 친구가 죽었을 때도 거룩한 로맨스가 끼어든다. 이런 아픈 경험을 통해 무엇인가가 우리를 부르며 마음에 깊이 감춘 바람을 깨워내며 친밀감, 아름다움, 모험을 향한 열망을 북돋는다. 이런 바람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의미, 완전함, 진정한 삶을 찾아가는 욕구를 불태운다. 이 뜨거운 열망은 어떤 식으로 설명되든 간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삶의 열정을 좌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다. 이 넓은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 마음의 세계와 어울리는 실제를 찾아 나선다. 로맨스는 우리 삶에서 가장 진실한 것이다. 그것은 현실보다 더 진실에 가깝다. 지금까지의 얘기들로 체스터턴의 이 말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 마음은 원대한 이야기를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만드시고 거대한 마음이신 그분은 배후에 자리하신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의 특별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가 달아나도 끝까지 추적해 오셨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로맨스를 상실할 때 어떻게 마음까지 상실하는지 우리는 보아왔다. 화살과 지워지지 않는 기억은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산막을 차지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무대다.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하러 오셨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해방시키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모험과 함께 시작되는 사막으로 초대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은 하늘나라를 향한 여행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이라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우리 앞에 그 길이 있고 목적지가 우리를 기다린다.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부르시는 소리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며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은 이러한 우리의 고민을 잘 대변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 놀라운 구절은 우리들에게 이미 익숙하다, 자주 들었다는 이유로 여기에 담긴 진리에 둔감해져서는 안 된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에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키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처한 이 경주를 시작하셨고 끝내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해냈는지 연구하십시오. 그분은 자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그곳은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환희의 결승점입니다. 결코 잊지 않으셨기에 그 길에서 따르는 어떤 것들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수치, 그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곳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당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피면서 그분이 헤치며 가야 했던 고난의 길을 살펴보십시오. 그때 당신의 영혼에는 아드레날린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기억하셨고 온 마음으로 거기 가고 싶어 했다. 기억하고 갈망하는 것, 우리 여행을 의미 있게 해줄 두 조건이다. 이 둘이 없다면 우리는 잘 달릴 수 없다. 우리는 지금껏 줄곧 기억과 갈망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내친김에 더 깊은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자. 길고 험난한 길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품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하지 않겠는가? 갈망으로 살기. 예수님은 자신이 원했기에 그 길을 달리셨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만은 아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달리셨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갈망으로 사셨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갈망이 가득했다.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주를 고난주간이라 부른다. 그분의 갈망이 얼마나 깊은지 보라. 그분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라. 열정에 휩싸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을 시장터로 전락시킨 협작꾼들을 쫓아내셨다. 그 후 예수님은 신부가 되어야 했지만 여전히 가늠과 거짓 주인의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한 예루살렘을 둘러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부르짖으신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열망은 더해지셨다. 마치 사형 선고를 앞둔 사람처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분만이 아셨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고 십자가의 순환을 받아들이셨다. 이런 일을 미지근한 마음으로 해낼 수 있었겠는가? 상황이 점차 나빠질 때 우리에게 갈망이 없다면 무엇도 해낼 수 없다. 이 세상은 어둠의 뜻대로 움직이고 우유부단함은 우리를 대적하려고 으르렁거린다. 그리고 상황은 갈수록 험악해 간다. 그때 의욕을 잃지 마라. 거룩한 로맨스를 위해 마음으로 살라.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라. 세상은 그러한 당신을 미워하고 온갖 수단을 휘둘러대며 과거로 되돌리려 할 것이다. 당신의 열망은 그들의 심사를 건드린다. 그들 뜻대로 선택한 안전한 곳에서 살기를 거부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협박을 가할 것이다. 그마저 실패하면 당신을 죽이려 들지도 모른다. 몸뚱이가 아닌 영혼의 감각을 말이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갈망과 투쟁하며 살았다. 거룩한 로맨스를 위한 삶에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백성들의 거짓된 마음과 싸우기로 했을 때 그는 버림받고 말았다. 불황자가 되었다. 그가 섬겨온 주인처럼 그 역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했다. 수년간 배척받은 후에는 발가벗겨진 채 우물 바닥에 내던져진 혹독한 삶을 살았다. 그를 대적하는 음모와 거짓 비난에 수치심을 견뎌야 했고 외로움을 이겨내야 했다. 그러나 예레미야도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다. 주변과 타협하고 싶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쏟아낸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20장 7절 9절. 예레미야는 갈망의 딜레마를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식으로 고쳤으면 하나님, 당신은 내 마음에 로맨스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나를 험난한 모험의 세계로 이끄셨습니다. 내가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로 인해 사람들은 분개하며 나를 미워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나는 이제 걸을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갈망함으로 나는 갇혀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거룩한 로맨스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포로가 되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딜레마에 빠져 만일 복음이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외쳤다. 상황이 나빠지면 의무감만으로는 영적 여행을 계속할 수 없는 법이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영국 출신의 두 육상 선수 에릭 리델과 찰스 아브람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불의 전차를 기억하는가? 두 사람은 육상을 사랑했지만 그 방법은 완전히 달랐다. 아브람스는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달렸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달렸다. 의무감에 사로잡혀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반면에 리델은 육상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생각하기에 달렸다. 그는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리델은 자유라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가 달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브람스는 저 친구는 야생동물처럼 달려 저 친구를 보면 기운이 빠진다고 라고 중얼거렸다. 목표점을 향해 달리는 힘이 어디에서 오냐고? 그야 내면에서 오는 거지. 리델의 말이었다. 힘은 내면에 감춰진 욕망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반면 아브람스는 마음의 욕구를 억누르고 죽이는 데 급급했다. 성 어거스틴은 선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온전한 삶이란 거룩한 열망을 갖는 것이다 고 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더 적게 원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신의 열망에 대해 속죄하고 어떤 식으로든 사과해야 한다고 여긴다. 우리가 좀 더 만족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걸까?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순히 덜 원하는 게 목표일 수는 없다. 그 정도라면 쉽다. 마음의 욕망을 죽여버린다면 누구라도 거룩하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정말로 어려운 일은 마음을 불태우면서 지금 즐기는 것을 끈질기게 즐기면서 잔칫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다. 바울의 표현을 빌면 우리는 속으로 탄식하여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가 갈망을 크게 할 때, 그리고 그것을 마음껏 드러낼 때, 그때에야 만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기도했다. 죽지 않은 불이여 당신의 큰 불꽃으로 죽어가는 불꽃을 살리소서. 그 불로 세상을 태워버리고 세상을 길들이소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욕망의 불을 붙이시고 우리 탐욕을 태우시고 당신의 길을 만드소서. 그때 우리 마음이 당신을 갈구하리니. 사랑. 물론 우리가 의무에 충실해야 할 때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의무가 그것의 전부라면 우리는 그마저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갈망의 길을 달리셨고 멋지게 완주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신다. 그분의 삶은 그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셨다. 그러나 이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열렬히 갈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피터슨의 표현을 빌면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환희의 결승점에 닿겠다는 갈망이 있어야 한다. 앞에 놓인 그 길은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갈망으로 인도한다. 작가 제임스 휴스턴은 마음의 갈망에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진정한 생명을 주는 갈망이라 함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데 그것을 채우는 즉시 더 큰 갈망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우리들의 갈망이 계속적으로 커가는 식으로 변해간다고 말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해 가는 여행이 깊어가며 그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의 크기도 커져간다. 내게는 세네갈에서 무슬림을 상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선교사 친구가 있다. 무슬림들은 아주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척 실리적인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유용한 가치를 갖는 물건들만 소중하다. 집은 단조롭고 칙칙하며 열매 맺는 나무만이 소중할 뿐이다. 따라서 무슬림은 아름다움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구속에서 영혼이 해방될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마음껏 즐기는 여유가 생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무슬림이 개종하면 대체로 꽃을 처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나는 그들의 삶이 현대의 근본주의와 비슷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즐거움을 증오한다고 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이다. 구원받은 마음은 아름다움을 갈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에는 양날이 있는 법이다. 우리 마음이 즐거움을 받아들이며 커져갈 때 고통을 경험할 가능성도 덩달아 커진다. 무엇을 원한다는 것은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즐거움과 고통은 언제나 함께 간다. 우리가 자신의 적이 될 수도 있다. 갈망과 더불어 찾아오는 상심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한다. 마음이 둔해진 탓에 삶의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너무 많이 바라지 않는 게 안전하다. 하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것은 금욕주의이지 기독교라 할 수 없다. 성화는 죄라는 죽음의 잠으로부터 영원히 깨어나 우리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충만한 삶을 끌어가는 깨달음의 과정이다. 때로는 갈망이 대적처럼 느껴진다. 순간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열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T.S. 엘리엇의 표현을 빌면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황무지 중에서 봄은 아직 오지 않은 여름을 향한 갈망을 불러일으킨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영혼은 종종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실망은 우리가 미래로 향하게 되는 원동력이다. 그때 우리는 욕망을 더 키워서 진정한 열정을 승화시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내게는 나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도 나를 간혹 실망시킨다. 그들의 실패에 마음 아파하면 나는 여러 형태로 반응할 수 있다. 예컨대 냉소주의에 빠질 수 있고. 그래, 삶이란 워낙 그런 게 아니겠어? 내 갈망을 억누르며 고통을 죽일 수도 있다. 혹은 더 까다로운 사람으로 변하여 다음엔 절대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 그들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들과의 관계에 집착할 수도 있다. 반대로 그 고통을 우리 모두가 언젠가 완전히 사랑하는 날이 오리라는 징조로 여길 수도 있다. 그 고통을 통해 내 마음에 끝까지 내려가고 하늘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도 있다. 여기서 기억이 끼어든다. 요컨대 욕망이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기억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다. 이야기를 되풀이하라. 우리가 갈망의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에서 만나는 최대의 적은 화살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다. 우리의 거짓 연인들도 아니다. 순례자의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건망증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억 상실이다. 당신은 이 책에서 읽은 것도 곧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읽었던 책이 비단 이 책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책에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책의 글들로 당신을 은혜롭게 만져주셨을 것이며 이러한 경험 또한 처음은 아닐 것이다. 그럼 그때마다 당신은 어떻게 했는가? 나도 하나님을 많이 만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삶에 확신을 주셨다. 그런데 나는 왜 더 충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나는 한없이 부끄럽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았다. 처음에는 연이어 재앙이 일어났고 다음에는 유월절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앞두고는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 후에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다.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그야말로 누워서 손쉽게 아침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바위에서 샘솟은 맑은 물도 마셨다. 시내산에서는 불꽃을 보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두려워 부들부들 떤 적도 있었다. 차라리 이때 갓 해방을 맞은 노예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말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나 모세는 산꼭대기를 환히 밝히는 소멸하시는 불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도 그 불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귀고리를 모아 만든 우상에 절하는 술잔치를 벌였다. 처음에 나는 이에 대해 다소 오만하게 반응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지?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나는 곧 정직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였다.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나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냈다. 영적인 망각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사랑의 하나님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셨다. 그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마음에 간직할 수 있을까? 댄 알렌더의 표현을 따르자면 우리 삶의 여정을 위해 기억이라는 보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야기를 되풀이하라. 하나씩. 특히 주요 장면을. T.S. 엘리엇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급변하는 세상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중심점이라고 했다. 과거는 모두 십자가로 귀결되고 그 후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시작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이며 연극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소개한다. 여기서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구절은 단지 종교적 구호에 그치게 된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관련을 갖도록 정확히 해석해보자. 이 장면이 클라이맥스를 이룬 이야기 전체를 잊고 있다면 그리고 이 장면이 우리 이야기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잊었다면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무엇을 기억하느냐는 것만큼 어떻게 기억하느냐도 중요하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진리는 결코 잊혀지거나 지루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당신 주위에 얼마나 되는지 헤아려 보라. 우리가 이 장면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성경을 명제적인 선언으로만 기억하면 이런 현상을 피할 수 없다. 교리적인 지식이 늘어나고 또한 그것들이 사실일 수 있지만 만일 그 가르침이 실제 곧 마음의 생명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한다. 로버트 젠슨은 이렇게 말한다. 신약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 제물이라 했다. 당시에 이것의 의미는 명확했다. 고대의 제물은 큰 길 사거리에 세워졌다. 따라서 어린아이라도 그 제물이 뜻하는 바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다.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은 제물이 담당하던 역할을 모두 이루는 것이었다 고 말할 때는 그 뜻이 분명했기에 성도들은 주님은 위대하시다고 반응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 설교자들은 여전히 위대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그 뜻을 설명하는 데만 20분을 보낸다. 하지만 복음이 충분히 선포된다면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제물에 대한 명제가 아니라 복음 자체를 더 자세히 설명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와 약속에서 따라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거룩한 로맨스라는 커다란 맥락에서 기억해야 한다. 이 원대한 이야기가 죽음과 부활에 관련된 구절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브렌트와 나는 이야기를 전개함에 있어 큰 모험을 했다. 20세기의 해방 신학자들은 성경의 객관적 해석을 와해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설화라는 개념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반면 그 이야기가 단지 우리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에 그친다면 복음 진리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적인 진리와 극적인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달리 말하면 한 손에는 신조들을, 다른 한 손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예술 형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영화, 책, 시, 노래, 그림 등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다. 거듭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름의 방식으로 거룩한 로맨스의 일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또한 우리 마음속 깊이 감춰진 기억을 일깨워내는 데 도움을 준다. 돈 허드슨은 궁극적으로 예술은 하늘나라의 창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이제 영적 여행에 나섰다. 따라서 사탄이 온갖 짓을 다해 우리에게 거룩한 로맨스를 빼앗으려 할 것이다. 그 방법 중 하나는 우리들에게 명목상의 명제들을 남겨두거나 더 심하게는 예수의 관리기법, 예수의 마케팅 방법 등과 같은 원칙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은 사실들이나 원칙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마음은 이야기라는 옷을 입어 언어로 우리에게 얘기한다. 우리는 단지 지성만이 아닌 마음을 붙잡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진리들을 되풀이해야 한다. 다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보아야 할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떻게 말하는가? 예수님은 야만적인 대적들을 앞에 두고서도 어떻게 열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결코 놓치는 법이 없으셨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고 그러하기에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셨다. 요컨대 예수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거룩한 로맨스는 우리들의 경험을 해석해준다. 때문에 우리는 되풀이하여 거룩한 로맨스를 이야기해야 한다. 젠스는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인 이유는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풀어주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고 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로 되돌아가 우리 삶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화살과 기억에서 아른거리는 일들을 거룩한 로맨스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진정한 의문 없이는 답변도 무의미하다. 기억에서 아른거리는 일들, 그리고 화살과 화해하는 방법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있었더라도 그 해석이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마음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대속적인 관점에서 과거를 해석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방향에 힘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삶의 대본을 발전시켜 가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길 거부하고 화살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화살은 마음속에 끈질기게 자리잡아 우리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삶에 대한 확신을 퇴색시키며 영적 여행에 필요한 용기를 빼앗아 갈 것이다. 몇 해 전 한 동료는 나를 한적한 곳을 데려가더니 자네는 모르겠지만 자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걸 아나? 라고 말했다.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내가 동료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거의 언제나 그저 없는 사람처럼 지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지적 때문에 내가 쫓기는 듯이 일하는 사람인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동료들이 나를 위협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도 그것이었다. 왜 나는 뭔가에 쫓기듯이 일할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나는 불법 침입죄로 체포되었던 10대의 어느 날로 되돌아갔다. 너는 이제 혼자 일어서야 한다. 라는 화살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 박힌 날이었다.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알았지만 그런 약속은 내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화살이 내 삶을 결정했고 나는 화살의 뜻대로 살고 있었다. 그 화살을 돌이켜 생각하자 그로 인한 상처가 새롭게 느껴졌다. 한결 약해진 듯했다. 브렌트의 도움으로 나는 그 화살을 거룩한 로맨스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손길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재해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 섰을 때 나는 예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예수님은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감미로운 속삭임이었다. 진정한 의문을 던질 때 그에 따른 대답도 의미를 갖게 된다. 치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뭔가에 쫓기는 듯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다. 그 화살은 이제 힘을 잃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석적인 관점으로 과거를 기억하는 일을 하다 보면 이전에 우리를 괴롭혀왔던 잔상까지 바꿔놓게 된다. 나는 지금도 큰 목적을 갖는 것이 소원이다. 자주 그런 공상에 젖어든다. 그런데 이 꿈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주어진 것일까? 내 인생에서 가장 낭만적이었던 순간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목장에서 지내던 때였다. 언제라도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현실이 압력을 가하고 내게 남자가 되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 시절에 대한 향수는 더 커진다. 마음 한구석에는 다시 소년 시절로 돌아가 할아버지의 픽업을 타고 싶은 욕망이 잠자고 있다. 이런 바람이 나쁠 것은 없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고 특정한 장소에 얽매일 것일 수 있다. 얼마 전 나는 할머니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 목장을 누군가에게 팔았다는 편지였다. 그 목장을 꿈꾸던 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목장을 꿈꾸던 내 마음의 한 구석도 지워내야 하는 것일까? 시간이 흐르면 그 꿈도 잊혀질까? 우리 마음이 진정한 것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로맨스를 맛보게 해주었던 것을 버려야 할 때가 간혹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된 초월성으로 변해버린다. 이른바 향수에는 앞에서 말한 대속적 성격이 거의 없다. 초로에 접어든 옛 친구나 친척이 과거의 황금 시절을 그리워하며 맥없이 지내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슬프겠는가. 과거에 매몰되어 현재를 힘차게 살지 못하고 미래의 방향과 비전도 없이 시간을 죽이는 사람들이다. 오히려 뛰어난 기억력이 밝은 미래로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거룩한 로맨스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아야 한다. 할아버지의 목장을 마지막으로 찾았을 때 나는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다. 뒷마당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에 옛 기억이 밀물처럼 몰려왔다. 그 순간 고인이 된 할아버지가 나를 부르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거룩한 로맨스는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순간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준다. 나는 영원한 젊음을 누리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내 아들들과 마음껏 하늘나라의 들판을 말로 달리는 때가 오기를 열망한다. 끝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줘야 한다. 서로 도와가며 우리가 말한 이야기를 더 큰 이야기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예배를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시간은 집단 기억을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 이번 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말하자.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거룩한 로맨스를 다시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삶을 추구한다면 한 주가 얼마나 달라지겠는가. 요즘의 예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실 진술, 원칙의 나열 등과는 완전히 다른 시간이 되어야 한다. 현대 복음주의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현실과의 지나친 타협 때문이다. 과거에 살았던 성자들이 수놓았던 수천 년의 역사와 어떤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는 길거리의 성자들만이 아니라 과거의 성자들까지 기억해야 한다.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아빌라의 테레사와 십자가의 요한의 이야기까지 기억해야 한다. 그 수많은 증인들이 남긴 이야기를 읽고 그들의 영적 여행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기억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과거를 기억한다고 해서 향수에 젖어 살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과거의 기억은 오늘날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에 관련된 교훈을 전하셨다. 탕자의 비유는 음주 가무와 여자라는 가짜 연인들을 통해서 거룩한 로맨스를 얻으려는 인간의 잘못을 보여주고는 고전적인 이야기다. 탕자가 써내려간 작은 이야기는 그 자체로 붕괴되었고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 보였다. 그는 돼지우리에서 죽어가기 직전이었다. 이제 끝인 모양이군. 삶이란 원래 이런 거야. 내 마음이 지금까지 추구한 것은 모두 거짓이었어. 진정한 로맨스는 없어. 나는 바보였을 뿐이야. 라고만 생각했다면 그의 마음을 죽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탕자는 마지막 화살이 그의 마음을 관통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옛 기억을 되살렸다. 그리고 그는 고향을 향해 달려갔다. 나의 영적 여행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내 마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허약하며 모든 것을 너무 빨리 망각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나는 얼굴을 묶고 하나님께 소리친다. 하나님, 과거를 기억하는 은총을 주십시오. 조지 맥도날드는 이런 심정을 시로 표현했다. 깊고 거룩한 기도만이 있나이다. 그 기도로 당신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기억의 짐을 덜어주소서. 내 자신을 생각할 때만 울 수 있나이다. 주님, 기억하시고 저를 사랑의 채찍으로 다루소서. 내가 내 영혼을 뒤흔들지 못한다면 내 삶은 타고남은 죄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이 한때 살아서 사랑했고 열망하고 갈망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 그때 주님이 첫째이고 주님이 유일한 분이실 겁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희망과 두려움, 끝없는 욕망을 일깨워 주시는 분입니다. 늙은 영혼의 일기에서. 기억의 마지막 짐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면 우리 모두가 절망하고 말 것이다. 내가 앞에서 인용한 히브리서의 구절로 돌아가 보자. 여기에서 예수께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 불리신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로맨스를 심어주는 유일한 분이시며 뜨거운 열망이 그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험을 위한 여행에 나서라고 격려하신다. 그리고 언제나 지켜보겠다고 약속하신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을 잊고 지냈지만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편 23절 24절 26절.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예수님이 남겨놓는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애니 딜라드는 너그러운 손이 던져놓은 포장이 풀린 선물들과 깜짝 놀랄 것들이 이 세상 곳곳에 흩뿌려져 있다 고 썼다. 우리는 마음의 회복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던져볼 때 우리의 마음은 회복될 수 있고 아주 사소한 것들로 진정한 초월성으로 바뀌게 된다. 올여름 나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에서 초월적 의미를 찾았다. 저녁에 물을 잔뜩 마신 탓에 화장실을 부산스레 들락대던 아이들을 침대에 밀어넣고 기도를 끝내자 온 집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뒷마당은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따뜻한 산들바람이 내 얼굴을 간지럽혔다. 나는 귀를 기울였다. 그때 나의 마음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긴 겨울이 지난 탓이었을까? 영원의 긴 겨울을 넘겼다는 안도감이었을까? 아니었다. 내 마음을 열어준 것은 귀뚜라미 소리였다. 옛 여름들의 기억이 떠올랐고 지금부터 찾아올 새로운 여름이 약속과 뒤섞였다. 그리고 나의 내면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젊으면서도 매우 친숙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곧 찾아올 여름에 대한 약속을 내게 속삭였다. 그 여름 없이 가을로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